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3년 만에 이 대치동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43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는데 그리고 이곳을 떠나서 4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동은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일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또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남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강남 오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고 또 제가 섬기는 우리 팔옥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다른 일은 한 10여 년쯤 하면은 그래도 숙련이 돼서 별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 목회자의 설교는 항상 두렵고 떨려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청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떨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사명자 대회 이 팜플렛을 건네받고 제 책상 앞에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매일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서울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명자 대회를 하고 있는가? 연예 행사처럼 그냥 이 사명자 대회를 하는 것인가? 이번에는 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절한 말씀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로 1시간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설교를 그래도 한 4, 50분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직장들 다 나가셔야 되죠? 출근하셔야 되죠. 그러고 보니까 벌써 30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으니 다 전하고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성도들이 직장 가야 된다고 한 분, 두 분 일어서기 시작하면 목사가 기운이 쭉 빠져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바쁘신 분들은 설교 중에 나가셔도 됩니다. 또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셔도 돼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입맛에 들고 맛이 있으면 끝까지 다 먹지만 별로 맛이 없으면 먹다가 남기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양식 아닙니까? 이 동네는 아멘들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다가 입맛이 없을 수도 있죠. 또 음식 자체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또 지루하시면 일찍 가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홍수 설화에 대한 얘기를 전부 정리해 보니까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에 이 홍수에 대한 얘기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공동 유산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홍수 얘기는 저 남아메리카에도 있고 그리고 구라파 지역에도 있고 아시아 지역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으면서 이 노아의 홍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보았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홍수 얘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종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얘기는 하면서 심판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옛날 얘기로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들 가운데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적 종말론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 종말과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우리는 다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약 10여 년 전부터 교회가 고령화됐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65세 되시는 분들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고령화돼 갈 겁니다. 점점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점점 젊은 세대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나는 한 75살쯤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의 얼굴이 표정이 굳어져요. 왜? 75 이상 되신 분들이 자그마치 전체의 20%가 넘는데. 그러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거꾸로 매달아도 저승보다 2승이 낫다고 세상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대단히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노아 홍수 얘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관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연하고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을,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너도 나도 죄 짓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두고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셨을까요? 당신이 만드셨던 세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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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기이한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당신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답고 신비스러울 만큼 그렇게 기쁨을 줬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작정하셨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죄예요. 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는 그냥 적당하게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너희가 홀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홀이라도. 홀이는 작은 화폐이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원짜리 정도는 아주 작은 것. 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예비해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 이 얘기 참 쉽지요.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어요. 여러분, 12년도 아니고 120년을 걸렸어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랬죠. 아마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년 동안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 절대로 방주를 예비할 수가 없어요. 방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만해가지고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불가능이 없어.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이 뭐 20몇만 개라고요. 참 그 사람도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카락 세고 있는 거 보면. 그 많은 머리카락 가운데 단 한 올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할 수 있습니까? 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그랬는지 세상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이 다 죽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남아서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지 여튼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즙을 만들어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술이 취해서 잠이 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구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그래서 샘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그 모습을 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잠이 깼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노발대발하면서 작은 아들 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나안은 그 종의 종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제의 종이 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하체 벗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아들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윤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자기 실수를 형제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저주하는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를 예비케 하시고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 홍수에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방주 바깥에 있었다 그런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아들에 대해서 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덮어주셨는데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장난기 가득한 말로 아버지의 수치를 얘기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다른 기도는 다 다른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형제의 죄에 대한 문제는 꼭 조건을 다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드리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과실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참 무섭죠. 여러분, 이래도 원수 지고 삽니까? 이래도 형제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형제의 잘못을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죄를 가리움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노아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의로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멘. 성경 얘기도 아멘도 잘하네요. 저는 성경 말씀은 인용할 때 성도들이 다 아멘 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말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나갑니다. 부흥사들 가끔 그래요. 믿습니까? 아니, 지 몸무게 70kg 나가는 걸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아멘 안 한다고 또 야단치고 그러는데 사람 말은 아멘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예상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생일날 혹은 결혼기념일 특별한 날이 될 때 뭐 선물을 주고받는 것. 여러분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뜻밖의 선물.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선물. 우리는 이 선물을 다 받았어요. 무슨 선물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들 스스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가? 우리 다 죽을 사람들이라고요. 죽을 사람들. 여러분 요새 병들 참 무서운 병들 많죠. 저도 병원에 가서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는데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아내에게 들으니까 아내가 참 서운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아니 지금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급한 수술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수술실 들어가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가느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들어가서 잠을 자듯이 한잠 자고 나면은 다시 병실 바깥으로 나오겠지. 수술 끝나고 나오겠지. 저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참 병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한 병에서 만약에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내가 제2의 인생을 산다? 또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 아마 그러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몸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병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정부 성모병원을 잘 다니는데 잘 다니는 가까운 대학병원이니까 거기에 자주 갑니다. 캐톨릭 병원이지만 그 병원이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병원 현관문을 들고 들어서서 정면을 바라보면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을 고치러 왔는데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이 사람들이 써놨어요, 거기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의사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병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하고 40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지내시는 감리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금년이 83살이에요. 아직도 현역이에요. 그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의사들이 수술하는 거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수술할 때 몸을 째서 이 쨘 몸이 서로 다시 붙지 아니하면 누가 이걸 째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막 쨘다는 거예요. 그게 뭘 믿고 째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게 다 붙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째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리교 장로님이니까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농담 삼아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몸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도 아멘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근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요.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과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뭐 희미하게 유전자 가운데서 사람을 죽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죽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그 이유가 죄. 죄의 싹은 할렐루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행렬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모두가 다 죽어서 한강 상류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 떠내려가는 그 물고기들 중에 몇 마리를 건져내가지고 다시 살리셨어요. 다. 여러분, 그렇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덮어줌의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미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장자를 멸하는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지나쳐 갈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전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앞에 다 칠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멸할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페사흐 그랬어요. 지나가는. 양의 피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가려준 것입니다. 가려준다는 것. 여러분, 이 가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사함 받은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사도는 그랬어요. 일한 것이 없이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죄악 그 자체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구원받은 복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제일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다 아시는 건데 건강하십시오. 새해가 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덕담을 할 때도 금년에도 건강하고 이 건강. 저희들 어렸을 때는 건강이라는 얘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운동도 많이 하고 뭐 먹는 것도 별것도 없는데 고작 해야. 저는 어렸을 때 꿀꿀이죽 먹고 성장했어요. 여러분 꿀꿀이죽이 뭔 줄 아세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먹다 남은 것들, 그것들 다 음식 모아가지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그거 끓여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참 옛날 얘기죠.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손자가 밥 먹지 않으려고 뗐으면 애들한테 절대 밥 주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먹이려고 하지 마라. 나도. 지가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 배가 부르니까 안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배가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음식 타박도 많이 해요. 옛날을 생각하지 못해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가 몸을 가졌으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능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생명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무슨 축복이 필요합니까?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 구원을 너무 등한히 여겨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다른 어떤 것을 줘도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성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 영접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안 가요. 안 가요. 저는 목사 안수받기 위해서 담임 목회를 2년 이상 해야 되는 총회 결의에 따라서 영락교회 전도사 하다가 시골로 내려갔어요. 우리 교회.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직선거리로 하면은 민간인 통제선이 14km 앞에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밤마다 포소리, 총소리. 야, 이게 전방이라는 데가 이런 데구나. 가보니까 수도 물도 없어요. 엄동설 안에 교회 부임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탄강에 가서 물을 길러 먹었어요. 물을 떠다가 먹었어요. 그때는 강물들이 다 맑았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냥 물을 마실 데가 없어. 참 세상이 그렇게 망가졌어요. 전화도 없어요. 그래서 가게에 전화가 하나 있는데 전화 오면은 마을 앰프로 파로께 전화 왔어요 소리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가서 전화 받습니다. 길도 꾸불꾸불 2차선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처음 이삿짐 싣고 가는데 다 왔을 것 같은데 아직도 더 가야 되고.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오늘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곳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사명감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왜? 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젊은이와 같았더라. 120살 먹었는데 어떻게 청년과 같다고 성경은 써놨을까? 어떻게 눈도 안 흐려졌을까? 여러분 나이 50이 넘으면 벌써 노안이 생기기 시작해요. 먼 것들은 잘 보이고 이제 가까운 데는 잘 안 보여요. 돋보기 다 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이 왜 50대쯤 되면 노안이 생겨서 먼 것은 잘 보이고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는. 먼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 바라보라고요? 천국 바라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 어디서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죄를 가려주셨는데 그 죄를 가려주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려서 수치를 배가시키는 그 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 아들과 자손을 저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덮어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가림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참 속상하지요. 속된 말로 그냥 경상도 말로 그래요. 가람 마셔도 어때요? 시원치 않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기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가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가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다 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전에 들어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려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허물을 가려주고 성도가 세상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덮어줘야 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요?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는 서로 지체의 됨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라 그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울교회를 여기 세우신 목적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받았던 고통과 괴로움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덮어줘야 돼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용서케 하시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덮어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덮어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